오늘 말씀 제목이 잃어버린 복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갈래는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뭐 종으로 부리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죠. 인간들이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겠죠. 그럼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하는 것은 그냥 창조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 거죠. 부모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러니까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닮도록, 그렇게 닮은 인간을 원래 지으셨죠. 그래서 형상을 닮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흠 없는 성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자비와 인애와 사랑, 그런 또 능력, 그 모든 성품을 형상대로, 형상에 따른 그런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런 인간들로 세상이 채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발전되고 크게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인간들에 의해서 운영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한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 천사들보다 더 낮게 지으신 거죠.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리얼하게 드러낸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갈 테니 나를 잘 따르라. 그러면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락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거기 가서 이를테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들로서 세상에 빛이 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이를테면 낙원의 이미지가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다른 나라에 이제 모금이 돼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거두시고 뭐 잠시 좀 누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자기들이 손 하나 대지 않은 농작물 다 수확해서 먹었고, 자기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집들, 우물들, 뭐 포도원, 이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까지 다 자기들이 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점차 거두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분이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이를테면 애굽의 종살이 생활이 다시 재현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의 기사를 읽고서 어떻게 이 말씀을 소화해야 하느냐. 그 이제 뜻은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거두어가신다는 것을.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와닿아야겠죠. 우리 생각에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지도 않지 않느냐. 요즘 세상에 무슨 뭐 형상 같은 이미지 같은 거 해놓고 그 앞에서 뭐 갖다 바치고 뭐 축제하고 그런 일이 없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은 뭐 세속적인 그런 파티도 열고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은가.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아마 자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이런 어두운 장면들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버리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우상 숭배는 지금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그 외국에 끌려가는 잡혀가고 거기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일들의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찬송했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크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한 번 잃어버리면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멀리하고 진리를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의를 밀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지 못했죠.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을 밀어내므로써 복 대신에 재앙을 받게 됩니다. 바알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우리가 당시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돌이켜놓고 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반성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죠.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온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를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잃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바알에 빠져 있으면은 바알의 길로 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리얼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것에 마음을 주고 있는 한 나는 또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동행의식이 굉장히 희박하게 됩니다. 죄 짓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되지 않죠.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걸 못 느끼니까요. 그리고 내가 바알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심령의 안정이라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그 위로라든지 그런 안정감이 없어요. 들떠 있고 내가 도무지 그 심령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분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가 잘 듣지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저 음성을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내 임으로 둔갑을 해버리면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연마시키고 또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알이 내 옆에 있는 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삶은 굉장히 크리스천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교회도 그런 경우에 굉장히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고멜이 음행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남편인 호세아의 애정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뿌린대로 거둔다는 성경 말씀의 대진리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실된 것, 잃어버린 것들은 비록 회복이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그의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가령 뭐 이런저런 일로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회개하게 되겠죠. 뭐 회개하면 다 된다 하는, 다 용서하신다, 우리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오는 부작용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분명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의 그런 불륜한 관계 때문에 나중에 이제 회개하게 되죠. 깊이 회개하죠. 근데 회개를 했지만 그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죽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해도 그 잃어버렸던 것들이 우리가 회복을 못하는데 나중에 내가 회복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발을 버렸다 칩시다. 그래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저버렸던 일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참 사랑을 저버렸던 일들을 기억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라면 명백한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에 빠진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의 죄가 때때로 떠올라서 고통을 받죠. 우리가 그 병적으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도 이제 잊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사실을 자꾸만 짓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자비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주께로 와서 순종의 새 길을 걷겠다고 하는 자녀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참 따뜻하게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재론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른 점이에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 화해까지 해놓고 옛날 일을 자꾸만 이렇게 긁어서 올리죠. 또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죠. 잘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쉽게 못 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말끔하게 넘기시고 다시 재론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벌을 준다. 그것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이런 점에 있어서 안 좋다. 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시고 잊으셨다고 해서 아예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물론 없었던 것처럼 우리 대하시지만 다른 면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가슴에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받으신 상처의 못자국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그 같은 흔적을 볼 때 발을 쫓았던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나의 삶이 주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됐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굉장히 괴로워하게 되죠.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려서 발을 섬긴 날들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날들입니다. 죄 지을 때는 그런 건 모르죠. 그 정도로 주님이 민감하실까, 그 정도로 주님의 가슴에 상처가 날까 생각 안 하겠지만은 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에 뿌린 것을 거두는 그 시간 굉장히 뼈아픈 시간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이 여러분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커서 예수 믿었는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미워했고 교회를 아주 싫어했고 뭐 그런 거 많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그런 죄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다 떠올라요. 뭐 그게 무슨 죄야 이랬는데 죄라고 뭐 의식도 안 했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서는 내 양심이 굉장히 예민하게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회개를 안 했죠, 내가. 왜냐하면 죄라는 것도 몰랐으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게 의식되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예민한 양심이 되면은 그런 것을 이제 또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들 때문에 고통을, 나중에 회개한 후에도 고통을 받기 원치 않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죄를 처음부터 지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그릇된, 우리들의 그릇된 길을 막기 위해서 주님의 어떻게 해요? 손과 발에 상처가 나죠. 담벼락을 쌓으시고 가시를 모아서 우리 길을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를 바로잡는 그 길목에서 상처를 받고 계신 거죠. 그래도 우리가 고집하고 글로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이 찔리기까지 가시와 담벼락을 쌓아두시기 때문에 내 길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신을 하고 육체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자기 길이 막혀요.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고 진행이 잘 되어서 뭐 즐겁고 마음이 편안할지 몰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뿌리시 조만간 거두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하겠지만은, 또 한편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았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재현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죠. 근데 그 해결책을 우리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 작심을 해서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역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진단도 하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신약에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데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많아요. 근데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자체로는 우리가 그렇게 큰 도움을 못 받아요. 뭐 도둑설교 문제가 그런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걸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앞에 붙여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를 왜 죽여야 되냐 하는 데 대한 이야기가 먼저 앞에 나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므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해결책을 우리가 붙잡고 실천에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가. 구약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이 얘기했죠. 무슨 뭐 바알 신전에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신들에게 뭐 아나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들인데 그 신들의 그 신상들 그 이미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상을 그렇게 형상화된 것을 얘기하지 않고 훨씬 더 실제적인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볼 때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해놓고 그 다음에 탐심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저기 불당에 가서 뭐 제사 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뭐 우상들 앞에 그런 이미지 앞에서 하는 건 전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타종교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형상 앞에서 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상숭배라는 딴 게 아니고 탐심이다. 마음에 대한 것이 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정의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무엇을 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을 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예를 들어서 음란을 탐하고 부정을 탐하고 사욕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악한 정욕을 탐하고 향락을 탐하고 뭐 분을 탐하고 비방을 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우상숭배자 됩니다. 신약의 정의에서 볼 것 같으면. 그래서 그것들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이제 해결책을 얘기했거든요. 처방을 그렇게 내. 그걸 죽이라. 근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먼저 복음, 구원을 알아야 된다.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해결책은 언제나 복음 안에서 찾아야 돼요.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교리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붙잡고 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원심력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들은 인간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와 같은 핵심적인 펀더멘털한 그런 크리스천 독트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내가 확실히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이런 크리스천 라이프를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겉으로 보이는 도덕적인 생활이 그치고 맙니다. 그것은 언제 어느 때 구멍이 뚫릴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구멍이 여기저기 뚫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겠어요. 제가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므로의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이게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이것이 내용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아주 중요한 교리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 그것이 내가 확실히 내 마음속에 잡혀 있어야 돼. 나는 다시 사는 존재다.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왜? 예수의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살아나서 어떻게 되는가? 살아나서 간 곳이 있다 이거죠.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죽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기의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난 다음에 가는 곳이 있어요. 그 가는 곳이 아 그러면 천국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우편에 있다는 것은 권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사실상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우편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현재 앉아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사후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뭐 내 삶이 어떻든가 일단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죄의 땅에서 사망과 사탄의 영역에서 하늘에 신령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편 보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턱하니 앉아있다 자정하고 왜? 로열 패밀리로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아래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죄의 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 곧 바알과 같은 우상에 속한 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전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손짓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런 신령한 하늘의 신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주지시켜야 돼요.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 내 신분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런 그런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신분이, my status가 뭐냐? my position이 어디 있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거기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늘에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신분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신분을 가진 내가 이런 바알의 눈짓에 내가 넘어가야 되겠느냐, 이거. 자기 자신의 신분, 주체적인 신분을 알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것이 복음적 자존심입니다. 복음적인 자존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나서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너는 너 자신의 신분을 아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획득한 너를 위해서 획득하고 너에게 수여한 그 신분, 그 귀한 신분을 내가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 신분에 비춰볼 때 나는 이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노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믿음의 용기고 우리의 믿음, 교리적인 믿음을 실천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바알을 퇴치시켜요. 바알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바알은 절대로 내 힘으로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알 숭배를 하지 않을 자원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었지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내가 가진 것이 내 생명이 이게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내 생명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로 넘어올 때 그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것은 발을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나 안에 그런 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메인테인하지 못해. 거기에 대한 것을 클레임할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복을 받고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 복 들여다보다가 바울신에게 넘어간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그야말로 용서숨치게 하고 한이와 기쁨으로 내가 우울에 빠졌을 때 내가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맥이 없고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죽은 것 같은가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각하고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맥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울한가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디프레션에 빠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은가 그 생각하고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겠죠. 이 생명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으로 발을 퇴치할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야 된다고요. 고멜은 자기 남편인 호세아의 힘으로 살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능력과 자기 깨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호세아보다는 바알 남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알에게 가서 이것저것 해주면 바알이 나한테 뭐 못도 주고 못도 주고 다 한다. 그래서 my life가 happy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어요. 고멜은 호세의 능력을 조금 더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을 다 부정하고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뭐 맨날 절기도 지키고 그런데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장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냥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나가지고 다시 뭐 하늘 가셨다 그런 정도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거룩하신 만왕의 왕으로서의 이 온 우주에 대한 슈퍼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의 생명이라 이거죠. 그 생명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도 다 지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생명으로 이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실 거라고 말이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유틸라이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부활생명, 부활절 그냥 하나 이벤트로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끝나버리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이스터 선데이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명에 의존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좀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성경의 주장이 이럴 것 같으면 바알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체험에서 우리가 그런 체험이 없어요. 싸울 때마다 뭔지 자꾸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탈영죄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래야 돼.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녹두리처럼 되어서 그것이 나의 크리스천 라이프의 라이프스타일이 돼야 하느냐. 그것이 루틴으로 맨날 그렇게 살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뭐예요? 그럼 예수님만 승리하시고 우리는 맨날 패배하나요? 예수님께 속한 군사면은 예수님의 군대가 됐으니까 우리도 승리해야죠. 아직까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을 수 없죠. 그렇지만 넘어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넘어지는 일보다 승리한 일이 더 많아야겠죠. 그래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의 정상적인 패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 얘기는 교리적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뇌리에 담고 그것으로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머리가 새로워져서 내가 이와 같은 대적의 바알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어떻게 날마다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알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나타난다는 것은 재림하실 때 얘기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 이거 아주 원더풀 하잖아요. 여러분 디프레션 되시고 뭐 일이 잘 꼬이고 괴롭고 할 때 이런 구절을 혼자서 여러분 독창에 읽어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뭐 방 몇 분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효과 있나 없나. 효과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해보시라고. 온 세상이 우리의 미래를 찬탄하고 부러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 때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을 입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존재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발을 품고 살 수 있느냐 이거죠. 발을 품었다가도 금방 떼어내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영적인 논리죠. 그 같은 성경적인 논리를 우리가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존재인데 새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면서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알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침에 눈 딱 뜨면은 그걸 해야겠. 왜냐면 바알이 나 자고 있을 때도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눈 뜨기만 하면 내가 그냥 바로 유혹해서 예수의 얼굴이 아닌 내 바알의 이 치장한 몸을 보게 하리라. 호세의 얼굴이 아닌 화장한 고멜의 얼굴을 보게 할 것이다. 그거 보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고 나를 노리고 유혹하려고 걸고 넘어지려고 날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와서 자꾸 내 신경 건드리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켜서 하루 종일 그냥 해가 넘어갔는데도 그대로 갖고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알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날 자꾸 유혹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성경은 죄인들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를 해요. 우리가 우상을 퇴치를 하려면은 성경의 해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고 철저하게 숙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피를 믿고 정결케 되어서 의인이라는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됐어요. 그런 우상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우리와 공존할 수 없는 종. 그러니까 바울도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냐.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말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들을 생각해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영생인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말씀 자꾸 봐야죠.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때 참여하게 될 이 영광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면서 악한 발을 물리쳐야 하겠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현재는 여기까지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래다. 그 미래는 사실 멀리 있지 않다. 인생에 살아본 데 얼마나 살겠어요?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대속주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과 가까이 사는 비결입니다. 고멜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현대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남편을 버리고 고멜이 음행을 했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 대신 우상들과 놀아났어요.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항상 불행을 초래합니다. 참사랑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거짓된 사랑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은 피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탈선하고 신자가 배도의 길을 걸으면은 반드시 쓴 열매를 수확합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로 아주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 망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신들은 그들을 이용만 하고 처벌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인당했어요. 이것이 무슨 뭐 선민이냐, 무슨 뭐 언약 백성이냐, 여호와의 자녀들이냐, 그게 아니다. 뭐 형편없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회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땅에서 혹독한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값이 붙어있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죄를 말이죠. 외상으로 짓고 안 갚을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외상값을 받으러 옵니다. 내가 낼 능력이 없으면 목숨으로라도 내놔야 돼요. 사실상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쫓다가 많은 것을 잃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배신하고 세속의 힘을 쫓을 때 많은 복을 놓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죄악들은 참 하나님을 아주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고 명백한 말씀을 역행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목회자들이나 뭐 일반 신자들의 숨은 죄악들은 하나님이 밝히시는 대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 오는 직접적인 결과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사회 불신이고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입니다. 참 큰 숙제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이 이제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무랄 건 못 되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참 깨끗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는 참회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새 출발의 길을 여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갱신된 백성들에 의해서 실추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복음이 목표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됨으로써 성취해야 하겠습니다.